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성경적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아십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혹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총 길이가 약 몇 미터 정도 된지 아세요? 500미터 이상으로 높이도 약 50미터 정도 되는 4층 구조로 되는데 약 50미터 정도 된다. 그리고 둘레는 500미터가 넘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는 스포츠라든지 다양한 문화로 이탈리아의 로마인들의 문화로 사용했던 그곳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처형장으로 그것이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다시 알고 계세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죽이든지 아니면 불을 태워 죽이든지 세 가지로 죽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겨놓고 그 사자하고 사람도 일주일 동안 굶겨놓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사자 여러 마리의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걸 보면서 로마인들이 희열을 느끼고 그때 황제가 일어나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여러분, 그런데 지금 원형 경기장의 정중앙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그곳에 탁 박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사형장, 원형 경기장이 십자가가 그곳을 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제 걷기 대회하면서 우리 예원이 아버님, 김은태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10km를 걸으면서 피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요즘 피지에 참여운동이 일어나서 심지어 피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냐면은 95%입니다. 오, 그래서 놀라지 않았어요. 95%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영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피지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냐면은 144년 전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영국의 선교사가 왔는데 이 선교사가 보자 이 부족들이 왜냐면은 특별한 그 피지의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선교사를 싫어하고 또 거역할 뿐만 아니라 이때만 해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인간의 식욕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잡아먹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동물을 사냥에다가 잡아먹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일반화되어 있던 이르시대에 144년 전에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를 잡아다가, 그리고 그 선교사를 따르는 8명을 잡아다가 잡아서 몽둥이로 추고 그 다음에 때리고 죽여서 거기서 해부를 해가지고 그 시체를 나눠 먹으면서 파티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200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그 선교사님과 그때 그 사람을 죽였던 그 부족의 후손들이, 그리고 함께 모였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뭐냐면은 참여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피지가 그때 자기 부족이 가난하고 질병 걸고 그 엄청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선교사님들을 죽였고 그걸이나 피값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족이 600명이 모인 사람,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후손 1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피지는 폭발적인 기독교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흘렸던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피지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을 아세요? 한국에 보면 예수님을 특별히 막 믿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 인구 숫자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인천부터 해가지고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면 목포까지 이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에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서쪽이 어떤 곳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하러 오셔가지고 피를 흘렸던 데가 다 어디냐면 다 서쪽이에요. 서쪽.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증거한 이 선교사들의 피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결코 헛되지도 결코 잘못되지 않은 이 위대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져왔던 이 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석학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걸로. 그리고 아주 뭐 앞으로의 뭐 인생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까지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언어도 4개 언어를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보장되어 있던 이 사람. 어디 가서든지 자기의 잘난 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십자가가 그 사람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했는지,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신명기 2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약 율법에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뭐냐면 나무에다가 달아서 달아놓고 흉악범들을 달아놓는데 그 시체가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달아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와 저렇게 저주받아서 그다음 흉악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아서 저렇게 죽는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그 시체를 거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지만, 이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당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는, 이 저주에 직면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받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형태인 바로 십자가의 자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이 예배당을 들으면서 저기 보니까 저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저기 입구 테이블에 보면 채찍하고 그 다음에 그 못, 그 다음에 가시면인가 몇 개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이 그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고 실제적인 이유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셨던 이 채찍. 채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무로 손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가죽끈을 한 다음에, 가죽 끝에 뭐가 있냐면은, 동물의 뼈, 그리고 쇠, 어쨌든 낙덩어리가 끝에 있어요. 한 가닥은 동물의 뼈, 그 다음에 한 가닥은 쇠나 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쇠나 낙덩어리가 살에 맞으면 살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살이 거의 막 뭐냐, 다 으깨져요. 그러면은 그 동물의 뼈가 그 살 속에 딱 박혀가지고 채찍을 때려가지고 채찍을 딱 잡아다니면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씩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장정이 20대를 맞이게 되면 이 십자가에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시면 아셨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으는지 막 살을 떨더니 손을 떨잖아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봤으면 거기서 그냥 자결하고 그냥 죽어도 다른 사람들 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지 않고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채찍에 끝까지 맞은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채찍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쓰셨던 가시가 어떤 건지 아세요? 끝이 바늘처럼 가늘고 단단해가지고 그때 썼던 그 가시관을 딱 머리에 씌우면은 이 가시가 얼마나 딱딱한지 머리에 이 뼈를 뚫고 뇌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 씌워갖고 빡 씌워버리면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고통만이 아니라 뇌까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잔인한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금멸류관을 써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도 만입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가시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kg입니다. 80kg. 여러분 저에게서 조금만 빠진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80kg인데 이 80kg를 예수님께서 지고 이제 드디어 빌라도 법정에서 떠나서 골고다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더니 어떤 사람들이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이 막 뺨을 때려요. 싸대기를 막 때립니다. 유대인아 네가 왕이냐고 막 뺨을 때려요. 어떤 사람은 막 주먹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 볼까는 막 발로 쳤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문둥병자 취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회초리 같은, 이 갈대 같은 이 가드란 나무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때립니다. 조금 가고 있더니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네요. 이 홍포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걸리면 고름하고 이렇게 피가 있는데 문둥병자들만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거기서 고름이나 진물 이런 거 닦고 걸어보고 또 그럼 다른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또 닦고 그게 홍포예요. 근데 이 홍포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을 봤더니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1000m라고 합니다. 이런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받으면서 1000m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들, 그리고 저의 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뀌셨던 양손에 바꿨던 발에 바뀌었던 모습을 봤더니 실제로 사진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조사를 했더니 목 길이가 14cm, 조그만 못이 아니라 14cm고 거의 정과 같은 수준의 옷이 있는데 그 옷으로 예수님께서 양쪽에 그리고 발등에 바뀌십니다. 여러분 창은 얼마나 예리한 창이었는지 예수님의 옆구리를 딱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을 관통하고 폐까지 관통해 가서 이렇게 심장하고 폐까지를 관통해야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린다네요. 그냥 이렇게 옆구리 막 찔리면은 피만 나오게 되는데 이 창이 심장을 뚫고 폐까지 들어가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몸에서 물이 다 빠져버린다. 물까지. 근데 예수님에게 창으로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까지 다 쏟았다고 보니까는 얼마나 그 창이 깊이 들어갔냐면 심장을 뚫고 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해용이라고 하는 스펀지,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그런 게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 효과를 내는 게 뭐냐면은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가지고 마시면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용이라고 하는 스펀지 같은 데다가 그것을 묻혀가지고 예수님이 큰 고통스러워하니까는 어떤 병정이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다 대서 그것을 쭉 빨아먹으면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덜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입을 대고 뭐 이게 쓸개를 탄 심포도주 같은 다음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얼른 먹죠. 우리 아내들이 아이를 낳을 때 무통주사 맞고 싶어 하는 그 심정처럼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맛을 보고 그게 쓸개를 탄 포도주다 보니까는 이것을 일부러 거절하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왜냐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통을 안고 가기 위해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 계신지 아세요? 몇 시간 달려 계셨을까요?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롱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네가 메시아면 너를 구원해봐라라고 수많은 조롱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왜 나의 구세주냐고. 예수님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중요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놓고 연구를 하면서 약 여섯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여섯 가지를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올해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가 단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개념만이 아니라 이 의미가 여섯 가지가 있는 걸 봤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그래서 세 개는 올해 하고 세 개는 내년에 이렇게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려고 했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도대체 이 십자가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죠.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나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몰라요. 그때 당시에 인류에 어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데 어떤 고난의 종으로 오는데 이 고난의 종이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이 고난의 종 메시아에게 다 줘서 이 메시아가 양처럼 우리의 죄를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는지 몰랐어요. 이사야는 거기까지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느 날 증언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기서 딱 오세요.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싸고 있다는 그때 이 침례 요한의 외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사야가 600년 전에 그렇게 봤던 온 인류의 죄악을 가지고 간 그 메시아가 언제나 올렸다 하는데 600년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침례 요한에게 걸은 걸 보고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이사야에 봤던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가져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라고 침례의 왕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도 증언을 했죠. 누가복음 24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해해보세요.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인류의 죄를 가져간 어떤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가져간다 했는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인류의 죄를 가져갈까? 여기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와서 왜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부터 예언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이 바로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가 딱 오면은 이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의 내용이 쫙 하나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때 십자가에서 바로 뭐를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했고 베드로서 1장 18, 19절에서 뭐냐면 우리가 구속되고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했고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고 히브리서 2장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첫 번째 의미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게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실증주의자 같은 꼼꼼한 사상적인 걸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로 뭐 또 다른 세계 아니면 인류의 어떤 인간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인데 바로 이 인간을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열심히 섬겼던 최지영 자매의 고백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감동하게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그 이제 캘거리에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절대 자기 인생에 한인교회는 없다. 케네디언 교회 가서 딱 여기 왔으니까 영어 배우자 그러다가 왔다가 이제 묘한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묘한 집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집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딱 한번 왔더니 편지 내용이 그래요. 딱 하고 딱 설명하는데 뭐냐면은 이 목사님 세다. 잘못 걸려들면 큰일 나야 된다. 빠져나가자. 그리고 이제 영어 예배를 가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영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자매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나냐 영어냐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때부터 이 자매는 어떤 신앙생활 때 한 가지 고민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오케이 인정.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멘. 인정. 그런데 이 부분만 들어가면 이 자매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I don't know.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너무 막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될 것 같더래. 왜냐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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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갈 날짜가 다가와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출애굽기 40일. 새벽 기도를 딱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40일, 이 자매가 하루 안 빠지고 채우고 갔잖아요. 근데 이 40일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너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줘서 이 자매가 그때부터 입으로 고백을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고백을 하고 갑니다라고 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만 준 게 아니라 보스턴 피자 카드까지 줘가지고 제가 화폐까지 했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죄일 거야. 내 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십자가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라는 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고, 이제 이 의미의 한 계단에서 여러분은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 1차적인 이 단계, 십자가의 그 어떤 죄인들을 천국 보내주는 이 단계로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듣고 나면 나 이제 구원 받은 것 같네. 그리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 교회 다닐 것 같으니까, 근데 나는 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아니면 적당히 어쩔 때만 나와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야. 너.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이 가장 중요하고 일체적인 이 베이스적인 이 파운데이션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2차적인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관계, 즉 회복의 길인 겁니다.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보세요.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나서 목숨을 예수님께서 끊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딱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소는 일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언약궤를 보기만 해도 그 그림만 봐도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쫙 찢어져 버리니까 안 보고 싶어도 성소에서 이렇게 봐도 지성소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성전이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이 관계의 길, 회복의 길을 바로 열어준 게 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는데 타 종교들은 뭐냐면은 종교 생활이에요. 왜요? 여러분, 다른 그 불교라든지 아니면 우상단지를 해놓고 한 거기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저기야! 막 그 자기들 그 신을 부르면 갑자기 이렇게 있던 동상이 쫙 나타나갖고 왜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다 딱 부드고 이래요. 몇천 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아무 나무나. 왜 그런 게 있습니까? 죽어있죠. 그러니까 가짜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형제가 보내준 글이 카톡으로 보내준 최근에 교황이 무릎을 꿇고 다른 신부에게 거액 성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뭘 믿고 있냐면 교황 무흠설을 믿습니다. 교황은 일체 흠이 없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이 땅 내 만드는 모든 걸로 전 세계 미사 예배 똑같이 전달해줘. 본문도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본문이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교황이 무릎을 탁 왜 꿇냐고 하더니 자기 엄청나게 죄가 많아서 죄를 고백하려고 했다고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렇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나 그 다음에 그것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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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대일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 다닐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계시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바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비전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고 두 번째는 관계의 길이고 세 번째는 비전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정체성의 문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고민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없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입니다. 그런데 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봐, 저거 하나 봐, 이것도 아닌가 봐, 저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종식시켰냐? 바로 인생의 방향은 종식된 겁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거기서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모든 목적이 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첫 번째 의미, 구원의 길을 열어준 이 놀란 의미를 아시고 하루속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갈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라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고 거기 위에다가 세 번째 계단이 뭐냐? 바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이요 관계의 길이요 비전의 길인 이 십자가,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당신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